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18일 멕시코에서 송유관이 폭발해 최소한 21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습니다. 히달고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사람들이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다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인 페멕스사도 성명을 내고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폭발이 났을 때 수십 명이 통에 기름을 받으려고 송유관 근처에 모여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유관 안에 있는 기름을 훔치는 건 멕시코 몇몇 지역에 만연한 상황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송유관의 기름 전투도로 지난해 30억 달러의 피해가 났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최근 발생한 자살 폭탄 공격 배후로 반군 조직 국민해방군 ELN을 지목하고 쿠바 정부의 ELN 지휘관 10명을 체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17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인근 경찰학교에서 트럭에 실은 자살 폭탄이 터져 2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쿠바에 있는 ELN 지휘관 체포 중단 명령을 18일 파기했습니다. ELN은 콜롬비아에 남아있는 마지막 반군 조직입니다. 두케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을 통해 ELN이 2017년 이래 자행한 테러 400건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평화협상의 뜻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반군과의 평화협상을 중재했던 쿠바는 콜롬비아 정부의 애도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인 미국의 로버트 뮬러 특검 측이 18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한 언론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매체 버즈피드는 지난 17일 사법관리 두 명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 씨에게 러시아 내 사업과 관련해 연방의회에 위증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있다고 버즈피드는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러시아 모스크바에 트럼프 빌딩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터 카 특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버즈피드 보도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성명은 하지만 특검이 버즈피드 보도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도에 대해 코언 변호사가 형을 줄이기에 거짓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경 보안 그리고 연방정부 폐쇄 사태와 관련해 19일 오후 3시에 백악관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출안이 나오지 않아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연방정부 부분 폐쇄 상태는 19일로 29일째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폐쇄 상태를 끝낼 새로운 방안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밝혔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큰 진전이 있었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합의를 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합의를 원하고 자신은 자유무역주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은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무역 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초 90일간 무역 분쟁을 중단하고 이 기간 협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두 나라 대표단은 이미 한 차례 중국에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북한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아침에 맑아지겠고 북부 산지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그리고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기원전 고대 그리스의 한 시인이면서 정치인이 한 말은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줍니다. 시간에 대한 그리고 더 깊게는 삶에 대한 소중함을 하루도 잊지 말고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길 바라는 마음 누구나 같을 겁니다. 그런데요, 20세 젊은 나이로 암으로 세상을 떠난 한 미국인 청년이 남긴 이야기는 지난 월요일 백악관에 모여있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대학교 풋볼팀의 우승팀 코치가 백악관에서 최근 숨을 거둔 남학생의 쓴 글을 소개했는데요. 타일러 트렌트라는 이름의 축구 팬이었습니다. 자, 이 학생의 쓴 글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나는 생의 마지막을 얼마 남기지 않은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고 매일 아침을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을 가장 좋게 만들 우리 모두가 매일 할 수 있는 선택인데 우리는 결국 아무도 남은 날을 알지 못하니 어떤 면에서는 모두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행동하지 않는 걸까요? 나는 최근에 나의 유언장을 써야 했고 마지막 성탄절에 가족들에게 줄 마지막 선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고 멋진 사람이 되십시오. 네, 삶의 소중함과 동시에 인간으로서도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떠십니까? 2019년 아직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가 늦지 않은 1월인데요. 뭐 거창하게 올 한 해를 생각하기 전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바로 오늘 곁에 있는 사람들과 최고의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릅니다. Dead Face 들어보시죠.
change expressions. Each look becomes the price of my possessions. I love that face, that face. It just isn't fair. You must forgive the way that I stare, but never will these eyes behold a sight that could replace that face, that face, that face. I see that face, her face, wherever I go, it's here and it's there. It's got my crazy heart in such a tangle. It drives me simply wild from any angle. I love those eyes, those lips, that ooh, fabulous smile. He laughs. And oh, the thrill I feel each time my fingers gently trace that face, that face, that face.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유관순의 날. 구한말 일제강점기 시기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한국의 3.1운동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는데요. 미국 뉴욕주에서 한국의 독립열사 유관순의 날이 지정됐습니다. 미국 뉴욕주의회 상하원이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인데요.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은 15일 3.1운동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유열사가 보여준 불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한국계 론 김 하원 의원은 이날 유열사의 업적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3월 1일과 유관순이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날이라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유관순의 지도력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의회에 방문한 한국 의원들에게 전달했는데요. 뉴욕 한인회는 오는 3월 1일 맨하튼에서 기념식과 함께 만세운동을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세라 토마스. 미국 프로풋볼 사상 첫 여성 전임 심판인 세라 토마스가 또 하나의 역사를 썼습니다. 토마스는 14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폭스보로의 질레트 스테디움에서 열린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로스앤젤레스 차저스의 NFL 아메리칸 풋볼 콘퍼런스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다운 저지를 맡았습니다. 심판 유니폼에 DG라고 적힌 다운 저지는 플레이가 시작되는 스크리미지 라인 끝에 서서 센터가 쿼터백에게 볼을 건네는 스냅이 이뤄지기 전에 오프사이드, 인크로치먼트 등 파울이 발생하는지 살피는 게 주 임무입니다. NFL 플레이오프에서 경기가 벌어지는 필드 위에서 심판을 맡은 것은 여성으로서는 토머스가 최초입니다. 전날 캔자스시티 치프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체리 발렌티가 리플레이 감독관을 맡긴 했지만 세레가 선 곳은 필드 바깥이었습니다. 토마스는 2007년 대학 풋볼 최초의 여성 심판으로 활약했는데요. 2년 뒤에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대학 풋볼 플레이오프에서 여성으로는 최초로 심판을 보기도 했습니다. 2015년 NFL 최초의 전임 여성 심판으로 고용되면서 급료의 벽을 허문 토마스는 역량을 인정받아 플레이오프 무대까지 자신의 영역을 넓힌 겁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을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시간인데요. 박형주 기자 이번 주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소식은 또 어떤 뉴스가 꼽혔을까요?
네,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미 본토에 대한 위협 제거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것이 미 정부가 협상 목표를 낮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진단을 소개해드린 이조은 기자의 보도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협정을 깨뜨릴 수 있는 우려도 함께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먼저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 민 안전에 무게를 둔 폼페오 장관의 이딴 발언과 관련해서 미국이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문제만 해결되면 합의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를 실제로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협정을 깨뜨릴 수 있는 우려도 함께 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네.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라는 분석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단순히 단기 목표를 얘기한 거라는 분석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는 전직 관련들이 이런 분석들을 내놨는데요.
네.
이런 발언들이 과도기 혹은 단기 목표를 설명하는 차원이지 뭐 궁극적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관측들입니다.
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지만 단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선 그 순위를 정해서 그 순서들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진단을 했습니다.
네.
뭐 비핵화는 동결, 감축, 폐기 단계를 거치는데 미국은 일단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고 그 다음 단계를 밟으려는 그런 수순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입니다.
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요. 미북 협상의 진전을 보려면 양측 모두에서 선제 조치를 내놔야 할 것이다 라고 먼저 단서를 달았고요.
네.
그러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반대 급부로 일부 제재 완화를 내놓는다면 이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핵무기 폐기 조치가 먼저 시작되든 아니면 탄도미사일 제거 절차를 우선시하든 간에 모든 절차 차가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없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ICBM 제거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걸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리모 전 조정관은요. ICBM 제거의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면 미국은 이 한국과 일본의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미국이 ICBM 위협 제거에만 초점을 맞춘 채 북한과 합의할지도 모른다는 한국과 일본의 두 두려움은 이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네.
갈루치 전 특사의 경우는 미국이 북한과 ICBM 제거 수준의 합의를 할 경우 국제 안보를 무너뜨리고 또 역시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을 훼손시킨다는 사실을 미 정부도 알고 있다면서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미 정부 관리들이 ICBM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소지의 발언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앞서 폼페오 장관의 발언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취재한 백성원 기자의 보도 많이 본 뉴스 두 번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네.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면서 미국인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많은 방안들에 대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다시 미국인들의 안전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는 현재까지 미국의 성공으로 남아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등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물론 비핵화를 언급하긴 했지만 미국민의 안전이란 말을 되풀이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요. 지난 9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인에 대한 위협 제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면서 달성하기 어려운 비핵화 목표 대신에 이 ICBM 제거적으로 대북 정책이 수정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 방안을 제안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홍콩에서 발행되는 유력 일간지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지난 9일자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8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보유한 ICBM의 해체를 위해 이를 북한 밖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뭐 이 매체는 중국 정부 내부 소식통에 밝은 것으로 알려진 신문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조금 있다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에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10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재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이 우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좀 더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바로 ICBM 폐기 문제를 뭐 제시를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IC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폐기 또는 그에 대한 생산 라인의 폐기를 통해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신뢰가 깊어지면 이 전반적인 핵심고를 통해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이 이런 방안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교감을 했을까요?
이 대목이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문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또 이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친서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친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선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무슨 그런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은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협상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서 ICBM을 폐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물론 이제 또 다른 쟁점인데요.
그렇죠.
분명한 건 뭐 현재 상태로는 2차 정상회담을 해도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국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라도 김 위원장이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 이어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뭘지 뭐 고위급 회담을 이후에 뭐 정상회담을 한다니까 앞으로 논의되는 과정들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 많이 본 뉴스도 알아볼까요?
예. 올해부터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요.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인데요. 리시 위원장은 17일 미 공영방송이죠. PBS에 출연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런 질문에요.
네.
즉답은 하지 않고 대신에 위기로 치닫던 미북 양측이 뒤로 물러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애둘러서 좀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언론에 종사하는 자신들의 좋은 친구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비판적인 그런 언론들을 칭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언론인들은 뭐 물론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들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김정은이 집으로 돌아가 갖고 있던 모든 핵을 폐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는 진행 중인 일이라고 강조를 하면서요. 이런 외교적 움직임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이에 들뜨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대통령이 실패한 것으로 선언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자신은 이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성공이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거네요.
네, 그런 거죠.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북한의 비판이 있는데 미국은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진행자가 물었는데 네. 최고위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두 정상 간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불만스러워하는 부관은 늘 있고 양측에 투덜대는 부관도 늘 있다면서 때로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때로는 외교적 목적에서 그렇게 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자신은 북한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올해부터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 인터뷰 내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투덜대는 부관은 늘 있다. 네.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북 협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진행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아마 더 회의적일 수 있다라는 의미냐 이렇게 물었는데
네.
리시 위원장이 미국은 북한과 과거 경험이 있고 이것은 이 문제가 조심스럽게 돼야 한다는 것을 말해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모든 대답이 사실 직답은 하지 않고 좀 애둘러서 표현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방심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미국에 아무도 없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VOA 기자와도 만났는데요. 2차 미국 정상회담 낙관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역시 진행 중인 일이다. 양측은 좋은 지점으로 이동을 했고 이런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현재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미 의회에서는 뭐 싱가포르 회담보다 더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보상이 주어지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먼저 선 비핵화, 뭐 후 보상 이런 원칙들을 고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조은 기자의 보도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밤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 의원은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는 이른바 선비핵화 후보상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상원 외교의 민주당 간사인 메넨데즈 의원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합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이들을 피난처로 옮기기 위해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방침이 담긴 합의만이 실현 가능하고 제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만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예. 원론적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상원 외교위원이자 국토안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도 어떤 종류의 제재 해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건 미국이 늘 주장했던 그런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올해부터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리시 위원장은요. 수용 가능한 합의가 무엇인지는 이미 모양이 잡혔다고 생각한다. 2차 정상회담은 시점, 세부 내용과 같은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협상을 해라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핵심은 미국 양측이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라는 것이라면서 그 지점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가 뭐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 합의에 담겨야 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가들이 생각해낼 것이라면서 자신은 협상에 참여하는 이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의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일부 의원은 2차 정상회담을 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네.
대체적으로 또 2차 정상회담을 그렇게 밝게 전망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네.
리시 위원장은 2차 정상회담을 낙관하느냐라는 질문에 진행 중인 일이다. 양측은 좋은 지점으로 이동해오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길 바란다라는 다소 좀 유보적인 하지만 뭐랄까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펴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광범위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두드러진 준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무 협상을 지금 안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와 같은 문제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면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에 나왔지만 말할 의지 없이 회담을 진행을 했고 결국에는 실질적 내용이 없는 비핵화 선언만 있지 않았느냐. 이런
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세부 내용이 마련되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 할지 또 상대방의 입장이 분명히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상 정상회담은 열려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네, 뭐 아주 강경한 입장이네요.
네, 존슨 의원은 적어도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북한의 활동은 다소 절제돼 왔다면서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낙관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북한은 미국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분야에서 불법 활동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북한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며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는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공화당의 마이클 라운즈 상원 군사위원은요.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고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이상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역시 그렇다고 마냥 대화만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의원들의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네.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독재의 선택 오늘 주요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최근 미 행정부에서 북한의 ICBM 제거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발언이 일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전해드렸고 또 이와 관련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의회 의원들의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독재 선택이었습니다. 박형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부릅니다. You know I am no good. 들어보시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해서 성장기를 거친 20대 탈북 난민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의 인권팀에 합류했습니다. 부시 센터가 탈북민을 채용한 첫 사례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04년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받아들이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에 서명했습니다. 조세김 씨는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이 시작된 2006년 중국 내 미국 외교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였습니다. 조세김 씨가 VOA에 밝힌 인터뷰 내용입니다.
심양에 있는 영사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다른 대부분의 탈북민들 분들은 그 세살창을 넘어서 뛰어서 넘어가야 하는데 저희는 심양 영사관 앞에 가가지고 영사분이 나오셔서 저희들을 에스콜트해서 들어갔어요.
조셉 씨는 중국 내 기독교인과 미국의 탈북자 구출단체 링크의 도움으로 중국 심양 주재 미국 영사관의 보호를 받은 지 4개월 만인 2007년 2월 15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소학교 수업이 교육의 전부였던 16살 탈북 청소년은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의 공립고등학교에서 미국인 가정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보로 단과대학에서 바드 칼리지로 편입해 정치학도가 됐습니다. 조셉 씨에게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를 마련한 건 2013년 테드 강연 무대였습니다. 조셉 씨는 이 강연에서 북한에서 꽃제비로 살아야 했던 상황과 가족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교에 들어가기까지 경험담을 말했습니다. 조셉 씨의 이야기는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였던 당시 유명 언론인이자 작가인 스테판 탈트 씨의 제안으로 출간된 자서전을 통해 세상에 알려집니다. 2014년 집필을 시작해 2015년 출간된 조셉 씨의 자서전 Under the Same Sky, 같은 하늘 아래 북한의 굶주림에서부터 구조까지. 중국으로 팔려간 누나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써내려간 이 책에 미국 NPR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주요 언론들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독자평을 쓴 이 책은 폴란드, 체코, 슬로바니아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출간됐습니다. 북한의 꽃제비에서 북한 인권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조셉 김.
힘들게 살았던 그냥 보잘것없는 한 아이, 청년이었고요. 23살이었는데요. 그때가 제가 가분할 정도의 대접을 받고 다녔거든요. 예를 들면 저기 어디에 가나 VIP로 미스터 김이라고 불러줬고, 그리고 출장을 갈 때도 인터내셔널 플라이트 탈 때도 퍼스트 클래스로 해주고.
그러나 조셉 씨는 돌연 모든 활동을 접고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 정치학과 철학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정치학도 그리고 북한 인권운동가로서의 경험은 조셉 씨가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무엇보다 2014년 자신을 미국에 오게 만들어준 부시 대통령과의 만남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나 모든 걸 떠나가지고 딱 한 가지 자유를 꿈꾼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런 면에서 북한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국민이든 자유를 소원하는 거는 당연한 짓이고, 그 자유를 원하는 욕망까지도 짓누르는 거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의 모습은 조셉 씨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존중받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느꼈다고 조셉 씨는 회고했습니다. 조셉 씨는 부시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요. 부시 센터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시 센터는 미국의 43대 대통령을 역임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13년 설립한 정책연구소로 텍사스주 달라스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조셉 씨가 부시센터에 문을 두드린 건 지난해 가을. 부시센터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안치쿠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력서를 보내고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라이딩 엑서사이즈라고 그 샘플을 보내서 하고 마지막 인터뷰는 2시간 반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비디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와 그리고 이 지금의 자리에 제가 자격이 되는지 그 심사 과정을 통과하는 거라서 제가 예전에 인턴십을 했던 데서는 어떤 일을 했었는지 또 팀워크는 어떻게 해봤는지 이런 질문도 있었고 제일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에서 잠시 말문이 막히기도 했지만 조셉 씨는 한 달이 채 안 돼 채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조셉 씨는 지난 1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부시센터 인권 담당 린지 로이드 국장을 보좌하고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북한 인권하고 북한의 시장화. 시장과는 제가 저기 논문을 쓴 거라 가지고 그 리서치를 계속 업데이트 할 거고요. 기대되는 거는 또 북한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이번에는 저기야 버마의 도메스틱 컨플릭트 그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는 언사를 단 그런 상황을 리서치하고 그리고 리서치를 끝내면 그에 맞는 요소와 그런 파악을 해가지고 팔리시 업데이트 같은 그런 리서치도 하시는 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세 가지로 남아 나눠져 있어요.
북한을 포함해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 여러 면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 조셉 김 씨는 무엇보다 자신을 성장하게 할 사람과의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린지 로이도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오면서 좋은 사람이고 또 제가 성장하는데 또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배울 게 그분도 DC에서 꽤 오래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중요한 점은
로이드 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조셉 씨를 채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셉 씨의 여정은 매우 놀랍고 부시센터에 관심을 끌었으며 탈북민으로서 독특한 경험이 부시센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로이드 국장은 수년간 조셉 씨의 활동에 주목했다며 그를 지성적이고 사려깊으며 활기찬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조셉이 부시센터에서 훌륭한 일을 할 것이라고 판단해 채용했다는 로이드 국장은 그가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책임지고 인권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조셉 김 씨가 부시센터에서 일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연구기관에서 탈북민의 활동은 향후 대북정책과 북한인권정책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미국 내 다른 탈북자들의 미래에 대한 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변화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조셉 씨가 부시센터의 장점이 될 거라며 그의 고유한 관점과 생각이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외부의 시선을 잘 알고 있는 조셉 씨는 자신의 성장이 탈북민 청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누나를 찾기 위해 탈북했고 누나를 찾기 위해 책을 출간했던 탈북 청년.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했던 조셉 씨의 시간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워졌었던 조셉 씨의 시간들은 2019년 새해와 함께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새로운 노력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죽으라고 의대하죠. 왜냐하면 처음이라는 게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무게도 많이 실리는 자리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뭐 잘 못하면 나온 탈북민 친구들이 지원을 했을 때 아니 이제 조셉이라는 애 데려와 봤는데 일도 잘 못하고 잘 안 하고 별로던데 라는 얘기가 나오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이 되지 말자. 그게 목표죠.
자,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남부군의 로버트 리 장군은 여전히 프레드릭스버그의 남쪽 언덕을 따라 방어진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리 장군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리치먼드를 점령하겠다.
남부군을 공격하는 건 예상처럼 쉽진 않았습니다.
전투를 중지하라.
존 후커 장군의 결정은 로버트 리 장군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북부군은 중앙은 강력하지만 오른쪽은 해볼 만합니다.
남부군의 예상대로 북부군의 우측 부대는 공격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북부군 병사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수천 명이 도망쳤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 전쟁.
해가 저물었지만 전투는 밝은 달빛 아래서 계속됐습니다. 남부군은 앞으로 전진했고 북부군은 후퇴했습니다. 스토넬 잭슨 장군은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며 병사들을 격려했고 계속 전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스토넬 잭슨 장군이 말을 달려 숲속을 벗어나 탁 트인 들판으로 나섰을 때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
스토넬 잭슨 장군은 달리던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총탄 두 발이 잭슨 장군의 왼쪽 팔을 관통했습니다. 응급처치로 왼쪽 팔을 절개하고 최대한 출혈을 막았습니다. 스토넬 잭슨 장군은 잠시 회복되는 듯했으나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잭슨 장군은 꿈을 꾸는 듯 소리치다가 잠잠해지기를 반복했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 강을 건너서 나무 그들 밑에 쉬게 해주시오.
남부군의 명장 스토넬 잭슨 장군은 이렇게 숨을 거뒀습니다. 스토넬 잭슨 장군이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을 때도 첸셀러스빌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남부군은 존 후커 장군의 북부군에 비해 수적으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리 장군은 5일 동안 첸셀러스빌과 프레드릭스버그 사이로 병력을 이동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북부군은 남부군의 방어선을 돌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쪽의 라파하노크 강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비로 라파하노크 강의 수위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북부군의 보급선이 그 북쪽에 있었습니다. 존 후커 장군은 식량도 탄약도 없이 덫에 걸릴 수는 없다면서 병사들에게 강을 건너 후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젠셀러스빌 전투에서 남부군이 승리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승리를 확신했고 계속해서 병사들을 포토맥으로 이끌었습니다. 북부군은 큰 피해를 입진 않았고 전사한 병사들의 진지에는 곧바로 새 병사들이 투입됐습니다. 남부군은 병사들을 교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보충 병력은 더 필요했지만 군대에 입대하려는 남부의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북부와 남부 모두에서 반전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양쪽 모두 갈수록 전쟁 비용에 대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고 징병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남부는 인력과 산업 면에서 북부에 비해 뒤처져 있기에 어려움이 더욱 심했습니다. 1863년 남부는 보급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병사들을 전선에 내보낼 최소한의 무기와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남부군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진 않아요. 마음도 답답하고 하루하루 겪는 고통이 인내심의 한계를 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답니다. 북부군이 지금 미시시피주와 테네시주에서 이동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미시시피강 전체를 장악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정말 큰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남부가 양분될 게 뻔한데 자칫하면 남부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겠어요. 북부군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남부군의 사기가 좀 올라가야 할 텐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로버트 리 장군만 믿을 수밖에요.
남부군을 이끄는 로버트 리 장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북부로 침입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북부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전쟁에 대한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워싱턴과 리치먼드 중간 지점인 버지니아 프레드릭스버그에서 7만 5천 명의 병력을 한 대 모았습니다. 1863년 6월 3일 남부군을 이끄는 로버트 리 장군은 병력을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군은 북서쪽 쉐난도호 계곡으로 진격했습니다. 쉐난도호 강은 북쪽으로 포토맥 강과 이어져 있고 강을 건너면 그 시기에는 펜실베니아에 속했던 서부 메릴랜드의 지협과 만났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이 공격하려는 목표는 펜실베니아였습니다. 펜실베니아는 농경지가 많아서 굶주린 남부군 병사들을 먹일 식량이 충분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의 부대는 북버지니아 윈체스터를 지나가는데 윈체스터에는 겨우 7천 명의 북부군이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북부군은 남부군이 가까이 접근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부군은 어렵지 않게 북부군을 격파했습니다. 북부군 7천여 명의 병력 중 반 이상이 남부군의 포로가 됐고 나머지는 도망쳤습니다. 이제 누구도 로버트 리 장군의 펜실베니아 진격을 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워싱턴 DC 근처에 도착했을 때 로버트 리 장군의 배후에는 대규모의 포토맥 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북부군 사령관인 존 후커 장군은 휘하 병사들만으로 로버트 리 장군과 맞서야 했고 남부군이 수도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워싱턴 DC를 방어해야 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의 부대는 포토맥강을 건너 펜실베니아로 진입했습니다. 남부군 병사들은 펜실베니아의 자연 조건들이 버지니아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 세라 맥락클란의 I Will Remember You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Don't let your life pass you by.
잠시 후 9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잉글리쉬 위드 유가 방송됩니다.